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그 시인 내 그 형편을 알 수 있는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1절 첫절부터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속히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 즉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닥칠 때에 막상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 힘들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때는 양사방과 그 정면이 혹 여러분 벽이 되어서 말문이 콱 막혀버릴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 심정을 토하지 못하고 하는 그 기도는 오히려 근심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답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내 고난을 알아주십시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또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으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생길 때 물론 피해가고 싶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고난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이 왜 안 닥치겠습니까? 그럴 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특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알지 못했더라면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이 힘듭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고난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선뜻 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이 이해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렇게 당하는 겪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피해가고 싶습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질병이 있다면은 더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말,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건면을 하실 겁니다. 과연 너무나도 쉬울까요?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저는 병원에서 사역할 때에 환자들에게 이런 말씀 차마 쉽게 못해서 때로는 그냥 손만 잡고 함께 울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 제목으로 이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것처럼 왜 이는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과 11절 그 4절과 11절의 끝부분은 동일한 단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 마음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11절에서 내가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했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8절에서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1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매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빛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리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내 라는 말로 계속해서 극적인 자기의 그 병에 심한 것을 속히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 자신의 그 육체를 손상시키는 그 질병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자기의 그 사기를 추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지만 진작 아픈 것은 그의 고통 속에 있는 영적인 아픔과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통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하고 있습니다. 연기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장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내 인생의 그 자취가 감춰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뼈가 쑥같이 타고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인의 고백은 정말 암담하고 탄식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그 형편은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홀로 되어버린 그 외로움이 밀려들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외로운 참새 같다는 겁니다. 고통의 그 무게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음식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물 속에 눈물이 섞였어 내 속에 들어갈 뿐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거두어 달라는 시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겪게 되면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 죽음의 문으로 밀쳐버릴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에서 9절, 10절, 11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는 이렇습니다. 물이 물 같지 않는 그 물은 눈물의 물이고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하나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로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시인의 병든 모습은 정말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시인의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시인은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잘못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난 날의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기서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상한 심령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25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고 또 26절에도 이는 뜻으로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변하고 또 쇠퇴하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존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자기 자신 자기 처지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만을 바라는 그 시인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의 얼굴을 한번 비춰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그 시인의 그 간절함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라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 창세기 32장 30절 부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도 부니엘 부서가 있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난 해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틀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후에는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공동체의 그 아픔, 그 공동체의 아픔을 시인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게 물론 하셨지만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시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고 고백했듯이 곧 포로시대가 종결되는 그 시점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곧 임박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시온의 돌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그 티끌까지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시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사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처럼 그 시온의 회복을 원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왔음을 13절 말씀에서 또 16절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시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시온 건축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당하기 전에는 그 물질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박함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과 이스라엘 잔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빈궁한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시온의 재건을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헐벗은 자,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가 유다를 회복하는 동기가 되게 하셨는데 즉 부르짖는 유대인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언약에 언약을 기억하는 그들의 눈물과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회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 그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17절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그들의 기도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한 것처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보살폈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의 자를 해방하시며 이렇게 갇힌 자의 탄식과 죽이기로 정한 자 갇힌 자는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포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있죠. 갇힌 자, 죽이기로 작정한 자, 이 둘은 일반적으로 정말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유대 민족,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갇힌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중한 병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 가리키지만 함축된 바는 시인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자신, 그 문턱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들, 그 회복에 가망이 없는 자신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난 나사로처럼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억압을 받고 있는 갇힌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죽었던 갇힌 자, 절망에 빠진 자에게 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인 28절은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성도는 항상 존재하며 경건한 자의 그 영적인 후손일 것이고 한 성도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대로 후손들이 영원히 약속받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거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멸의 대상인 그 북한 땅까지도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의 호소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신과 영원하심에 있는 그 신앙, 그 시인의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징계로 극단적인 그런 절망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낡아지고 소멸되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세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그 핍박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역시 교회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책임을 지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통해서 시인의 아픔, 그 절망이 국가를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비유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만이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갇힌 자,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이는 자들의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 선포로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두루 살피십니다.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픔은 아프다, 힘듦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렵게 이것저것 나와 관계없는 모든 것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직 기도의 응답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분이엘의 은혜가 오늘 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